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복음의 이 강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들을 때에 이제 믿음이 일으켜지며 믿음이 강하게 되는 굳세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받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이제 본래 22절까지 제가 준비하다가 22절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19절까지 오늘 말씀은 19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은 시편 110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향하여 어떻게 하여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이 난해한 질문에 감히 대답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시편 110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알려져 있는 시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주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원수들을 발로 짓밟을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는 주님으로서 오시는 분이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님에게 왕직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수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즉 메시아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오실 메시아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자요 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 시편에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즉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왕의 직분만 수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도 수행하실 터인데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메시아로서 예언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독특한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돌려지는 칭호에 있어서 그에게는 신적 칭호를 돌려줍니다.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됩니다. 그가 사람으로 나타났으나 기원에 있어서도 신적 기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축복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비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8절에서 멜기세덱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산자, 여전히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십일조를 받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레위의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함께 있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레위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위 제사장직은 아직 그 제사장직이 출발하기도 전인 400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인정한 것이고 멜기세덱 제사장직 아래에 있는 자가 됩니다. 레위 제사장직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누가 높으냐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높으냐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서 히브리서는 모세보다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단순히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는데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고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리스도의 경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말하기보다는 모세의 위치는 종이요 그리스도의 위치는 아들이요 상속자임을,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 속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모세는 상호 간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모세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야 될 자이며 그리스도께서 상속받는 그 집에 속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레위 제사장직을 단순히 비교하여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우월하다는 것을 단순히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레위 제사장직마저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없이는 그 기원이 불가능한 것이죠. 레위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이 없이는 레위 제사장직이 목적했던 바 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종로로 하나님의 집에서 종의 역할을 했지만 신실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듯이 마찬가지로 레위 제사장직은 그 기원에서도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위치에 있으며 십일조를 드리며 그리고 또한 레위 제사장직이 목적했던 그 바도 결국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11절부터 해서 멜기세덱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의 기업만이 아니라 그 목적에 있어서도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통하여 완성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부터 계속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이 3절 말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족보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영원한 제사장인 거죠.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나타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족보가 없다는 내용은 11절에서 14절에서 중요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레위 제사 직분을 통해서 완전함이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필요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제사장이 왜 필요했겠는가? 왜 메시아는 아론의 족보에서 나오지 않는가? 아론에게서 출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왜 오셔야만 아론에게서 출발하는 레위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왜 오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왜 메시아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메시아를 아론의 반 왜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했는가? 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임명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얻었다는 것은 완성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그 제사장직이 성취해야 할 완전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통해 실현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6장 19절에서 지금 묘사하는 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휘장 안에 그 성소에 증거궤가 있고 이 궤 위에 속죄소 씌운 자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레위 족보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우리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얻어야 할 최종 목적이 성취된 거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우리 앞서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 말씀, 오늘 본문 7장 19절 말씀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통해 성취해야 되는 것,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제사장직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 얻어졌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론의 반차를 따른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 그 목적이 얻어진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취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속죄제물을 바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전한 성취가 그들을 통해서 있었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하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죽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다른 제사장들이 그 일을 이어받아서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이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대대로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는 제사장직의 목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완전한 성취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절은 유대인들에게 더 충격적입니다. 제사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과로 안에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레위 제사장직을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그 율법들은 레위 제사장직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든 후에 그들이 움직일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착했을 때에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행할 때 성막이 있고 그들이 정착했을 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이요. 그들이 태어나서 죽는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에 레위 제사장 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레위 제사장 직분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제사장직을 예언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 제사장직이 불완전하여서 제사장직의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제사장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레위 제사장직이 그 제사장직이 변경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직을 중심으로 했던 그들의 삶, 율법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0편 4절 말씀은 단순히 레위 제사장직이 직책의 변화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직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율법 전체가 변해야 된다는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 전체가 레위 제사장직과 분리할 수 없이 묶여 있는데 레위 제사장직이 불완전하여 변경된다면 당연히 레위 제사장직을 의존하는 그 율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영원하다고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것이죠. 아니, 레위 제사장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율법도 변하는 것인가? 얼마나 큰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이 목적했던 바가 성취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만을 보고서 아 율법이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의 1.1획이 다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취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 언약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방식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구약의 제사장이 목적했던 바를 다 성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나올 때 여러분이 소를 갖고 오십니까? 양을 갖고 오십니까? 아니죠. 율법은 영원하니 나는 그래도 소를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양을 갖고 나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그 모든 것을 성취했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제사법과 의식법과 예식법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성취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 성막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성전이 중심을 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이 오히려 성취되고 어떤 변화도 없이 오히려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이제 변하면 레위 제사장직분과 함께 율법도 변화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말해지는 그 이유 지금 레위 제사장직을 말하고 율법이 변화한다고 말하고 이 모든 일을 지금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게 되는 그 메시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13절에 다른 지파를 말하고 있죠. 네, 지금 족보에 관련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누구도 제단의 일에 종사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지파와 족보에 관하여 말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합니다. 왕의 직분을 말하려 했다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왕 다윗을 언급하면 되죠. 오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을 보았죠. 마태복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서 7장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서 오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기 위하여 유다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출신이 아니다. 아니. 네, 잘 들으세요. 유다 출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이가 아니다. 여기서 다윗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파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유다 지파를 설명하면서 제사장직에 관하여 말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에 관한한 옛 율법을 따라서는 제사장직을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3절에서 멜기세덱이 족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오히려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었다면 오히려 예언된 말씀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하였고 즉 레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을 오히려 더 공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레위 지파가 성취하지 못한 제사장직의 목적, 온전함을 얻지 못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의 성취를 오히려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3절의 두 번째 부분을 또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그 끝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제사장직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제사장직을 맡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이라는 말은 레위 제사장직은 그 혈통을 따라서 그 족보를 따라서 그 지파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육신을 갖는 인간으로서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육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직을 물려받으나 또한 똑같이 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가진 인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연약에 휩싸여 있었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혈통에 따라 레위 지파에 속하여서 제사장 직무를 맡게 되지만 그 의미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죄인이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치명적인 약점 안에 있던 인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합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파괴되지 않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3절에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고 하였고 8절에서 죽어가는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그는 살아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였고 바로 이 불멸의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제사장직의 기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생의 그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제사장직의 기원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직분을 감당하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공로의 가치가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멸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가진 자, 그러하신 분이 이제 인성을 취하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가치는 헤아리지 못할 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피라, 값진 피라, 보배로운 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가치에 근거하여, 그 큰 가치에 근거하여 이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위 직분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제사장직의 그 목적,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연약과 죄에 매여 있는 레위 제사장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놀라운 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직을 가지시니, 불멸의 생명을 능력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직을 가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 제사장직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이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이죠. 3절의 세 번째 부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연결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입니다. 멜기세덱은 죽음의 지배받지 않는 살아있는 자로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레위 제사장들은 이제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 죽어가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그래야 그들 자신이 여전히 죄 안에 있음을 그 죽어감으로 증명하지만, 죄 안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뿌리를 둔 제사장이기 때문에 폐하여지지 않는 제사장이요, 생명의 기원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그 영원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은 단순히 오랜 생명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오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은 초자연, 초시간에 있는 그 영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입니다.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단순히 끊임없이 오래가는 제사장이라, 이 말씀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제사장직은 시간에 뿌리박은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에서 출발한 제사장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창세 전에, 시간 전에, 영원 전에 되어진 것처럼, 시간과 무관하게 우리의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도 시간과 무관하게 이미 영원 전에 선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임명된 제사장직입니다. 시간이 영원에 닿지 못하듯이 시간에 있는 것들이 영혼의 제사장직의 그 사역을 감히 허물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의 그 기원이 영혼에 있으며,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대제사장직으로 둔 그 지체된 그 신자들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감격스럽게 그 고난받는 그 신자들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장래일도 언급을 합니다.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일이 아니라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곧 우리를 위한 그 대제사장직이, 그 기원이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 전에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의 그 목적에 관한 결론에 이르릅니다. 예언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제사장직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제사장직의 목적, 레위 제사장직의 그 목적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전에 있던 계명, 곧 레위 제사장직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해질 수밖에 없었다.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직은 연약하며 무익하여 패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것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법이 폐지되었다고 할 때 주의할 것은 그냥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왜 폐지되었냐?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그 자체로는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제사장직의 진정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레위 제사장 제도에서 그 양의 피,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실제로 죄인들을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오실 메시아의 그 성취 때문에 구약에서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인데, 구약에서 믿음으로 그 언약의 실행에 함께한 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은 레위 제사장직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했던 오실 메시아의 성취가 효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드린 짐승의 피 때문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직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제사장 제도 그 자체로는 연약하여서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없다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더 나은 소망, 제사장직의 목적 또한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소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소망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우리가 손해 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더 나은 소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제사장직이 이룰 수 없었던 것,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야 이룰 수 있는 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 후에 인간은 쫓겨났습니다. 사실 이게 쫓겨난 것이지만 인간이 먼저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인간을 향하여 진노하셔야 되고 진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과 교제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위한 성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다 허무시고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신을 위한 성을 쌓습니다. 거기에서는 안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만의 성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인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방황하며 참 안식을 찾지 못한 자가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 인하여 성취된 이 목적, 제사장직의 목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입에 발린 관용어구가 아닌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은 너희를 진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을 멀리 떨어지게 해서 거기에다가 텐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이름을 회막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서야, 레위 제사장이 일하는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서야 이 성막은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의 가장 중심, 시은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의 성취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셔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소망, 참 안식이라고도 하고 6장에서는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는 이 소망, 곧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땅을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해가 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해가 뜨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해가 뜨지 않는다면 왜 해가 뜨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건가요? 왜 우주는 왜 아직도 존재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러서 충만한 수가 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영혼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왜 전파됩니까?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한다. 왜 전합니까?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사귑니까? 어떻게 유한자가 무한자가 사귑니까?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귀는 그 놀라운 복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에 들어갑니까? 이 모든 일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자기의 제사장직을 두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사귀는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소망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간 안에 있는 것들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거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 복과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요, 물질로 본다면 그저 먼지처럼 흩어지고 기억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들이요, 본래 가졌던 그 죄악들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주여 주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과 사귀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복을 주신다 하시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저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이 복과 소망을 우리가 얼마나 가치없게 여기는지요. 주여 주님을 사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잃지 않는 자, 오히려 이 소망을 붙잡고 그 복을 누리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 주님께서 그 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의하여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달음이 느리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께서 주시는 이 복의 놀라움을 아직 여전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질 때가 많고 허물어질 때가 많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비교하며 오히려 버릴 때도 있는 자들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속지 않고 지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 복락을 소망하며 거기에 닻을 내리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